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2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남녀전도회 이렇게 보면 어느 교회든지 그래요. 목사님들 만나면 요즘에 하는 얘기, 교회 자랑하는 얘기가 뭐 건물이 좋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촌스럽고, 무슨 얘기가 자랑이냐면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많아요가 목사들의 자랑이에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젊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많은데 상태가 나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근데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모습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요,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어디선가 있다라는 얘기는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딜 가도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놀 때 뭐 그런 데 가야지 있지, 웬만한 데 가면 구경하기 어렵고요. 서울에서도 젊은 사람들 보려면 새벽 12시가 넘어야지 구경을 하지, 환하고 날 좋을 때 그런 데서 젊은 사람들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여러분, 헌신을 할 때가 되면 대부분들 그러세요. 뭘 알만하다, 이해가 된다. 좀 그럴 때면 좀 늦을 때인 것 같아요. 좀 늦을 때.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철나자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 철나서 살아야 되는데 뭐 좀 알만하고 할만하면 은퇴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더 뭘 하고 싶은데 기력이 없어서 만들어진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대들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보실 때도 어른들의 자랑은 나 뭐 얼마 가졌어, 뭐 있어,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자식 자랑이 어른들의 자랑이거든요. 자식이 어떻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자랑이다,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다, 교회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갖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행복이요,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세대들이에요. 좀 보세요. 이 악기한 분들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한 사람은 전공이고 한 사람은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악기도 잘하고 뭐 다 잘하는 거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30대, 40대들은 거의 슈퍼맨 같아요. 사람들이 직장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도 잘하거든요. 사람들이 커피도 잘 만들고 음식도 잘 만들고요. 내가 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찾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다 잘하는 세대예요. 뭐 공부도 잘하고요. 똑똑하고요. 지혜롭고. 그리고 서로서로 예의도 잘 지켜요. 이분들은요, 자기들끼리 얼마나 존댓말을 쓰면서 깍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서로 돕는 일도 잘하고요. 내가 보면 흠잡을 게 거의 없는 세대들 같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세대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부터는 구겨지지 않은 거예요. 저희까지는 좀 구겨진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는 구겨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존감도 좋고 잘 배우고 또 이 사회 속에서 그 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건강한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는 이런 건강한 그릇에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건강한 믿음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내용물이 좋아도 냄비가 찌그러지면 그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이게 찌그러진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대들이에요. 여기에 정말 좋은 믿음을 담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분 오늘 읽은 본문도 있는데 제가 오늘 원래 그 스케줄대로 하면 그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어져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그 열왕기상 강해 설교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보면 솔로몬이 점점 잘하고 좋아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이렇게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11장을 한번 보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때는 국가도 개인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11장 1절을 보면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이라 다른 이방에 있는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단순한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 종교적 교류, 정치적 교류가 오가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늙었을 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첩으로 천여 명을 둔 것이 아니라 젊을 때겠죠. 그리고 그때는 그냥 몰랐어요. 문화적 교류 자연스럽게 이루고 살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늙을 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나타났냐면 이 이방에 있는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솔로몬에게 종용하기 시작했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거절치 않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두 번이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너희가 이방 여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9절에 말씀해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다. 사랑했던 여인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추구했고 그것이 너무 많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되는 것으로 아주 쉽게 받아들였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했을 것 같으세요? 솔로몬이 처음부터 산당을 지었을 것 같으세요?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서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그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생각과 삶을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자기네 땅의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을 하시냐면 주변에 있었던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에돔 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또 수리아 쪽 땅에서 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여로보암이 일어나는 것을 그 다음에 14절부터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하지 않고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을 이 열왕기상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왜 갈라지게 되었나? 우리는 여로보암이랑 로보암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요. 그 둘이 갈등을 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해서 이 정책을 잘못 세워서 나라가 갈라진 것이라고 우리들이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1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결과가 나라가 분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아서 열 조각을 취하여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겠다. 즉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가겠다. 도로 취하여 가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같이 이루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길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 사랑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수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한다 그럴 때 헌신은 그 희생제사적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죠.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헌신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제물이 되어진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것이 살아있는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그 어떤 것들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내적인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선행되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고 하면서 살다가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같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단호한 선택과 결단들이 믿음의 삶의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선명하다 보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거부적인 것이 이렇게 배타적인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야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거부되어지고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견고하게 세워지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훈련뿐만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문화들이 약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에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순수한 기독교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문화라는 미명 아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 세속화됐을 때 오늘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여러 가지 동성연애라든지 성경이 정황부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요.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 중세 유럽만 해도요. 1500년대만 돼도 1500년도 1600년도 1700년도 아주 기독교적인 것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날 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끔찍할 정도로 재판을 받았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단이 생겼는데 그 이단을 재판에서 벌을 했는데 교회 종탁 꼭대기에다 매달아서 죽이게 사형을 시킨다니까. 전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그 우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다 가둬서 그 꼭대기에다 매달아 놔서 굶겨 죽이는 일들을 교회들이 무섭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나? 어떨 때는 제가 그거 갖고 고민이 됐어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너무 엄하다. 너무 엄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대충 넘어갔을 때 오늘의 이단들이 활개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기독교 진리를 왜곡을 시키는데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달고 있는데 성경적 진리와 위배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랑은 전혀 신앙 고백이 다른 교회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 적당히 넘어가는 일들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이 적당히 타협될 때 그랬습니다. 적당히 세속화될 때 그랬습니다. 적당히 교회가 문화화될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이 시대가 문화화된 시대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그 문화 안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들이 요구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켜내는 일들을 가르쳐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십시오. 소망이 있는 것 같으세요? 불안하세요?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었겠나 불안했겠나? 그때는 소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엑스플로 74 운동하고 막 여의도에서 기도회하고 한국에 구국기도원 있고 말씀 사경회들이 있고 막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럴 때는요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요 나라를 다 뒤집어 놓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교통편도 안 좋은데요. 그 추운데요. 부활절이면요 여의도 광장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정말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민족이 그때는 정말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70년대입니다. 8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해요. 심히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학교에 있는 분 어떻게 연락을 받고 제가 그 저희 다녔던 신학대학원 이렇게 채플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갑자기 가게 되는데 우리 그 후배들이죠. 신대원 학생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지금은 이 시대가 중세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세 같다.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는 중세 같은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를 우리가 절대로 동경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를 본받자 이런 얘기하지 않죠. 그때는 그냥 타락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소망을 잃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소망을 잘 못 보는 거죠. 좋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기가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래서 그 후배 우리들에게 당신들이 사역을 해야 될 시대가 사실 참 어려운 시대 같다. 개척도 쉽지 않고 어떻게 교회 후임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부교역자로 여러분들이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신학대학원을 10명 정도가 졸업을 하면 20% 정도는 그냥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한 20% 정도만 뭐 개척도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60%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퍼센티지라는 얘기를 제가 꼭 교수님들에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이게 참 우리 조국교회 현실이라면 앞으로 우리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하기도 하고 기도도 절로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4남녀전도에 5남녀전도에 그런 세대들이에요. 그분들이 평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적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잘 정성스럽게 찬양을 준비해서 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역사들을 정말 계속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헌신했던 교회의 역사를 아름답게 정말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꼭 우리 교회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참 이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라 그래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교리를 역사 속에서 성경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교리를 신앙유산으로 귀히 여기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걸 지켜내겠다라는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헌신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내일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이 이렇게 환하게 밝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공부를 못해서 지혜가 모자라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가진 거 많았잖아요. 그 당시 최고 부자였잖아요. 당대 최고의 부자요 당대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열심히 키우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거의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거의 동등성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에게 정말 뭐가 제일 좋은 거냐.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거냐. 이 자녀에게 정말 이 얘들의 앞날이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뭘 가르쳐야 되는가, 뭘 가르쳐줘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제일 소중한 걸 남겨주는 거거든요. 제일 가치 있는 걸 남겨주는, 최고를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 정말 최고의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적인 거겠어요? 그거 물려주면 얘들이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거 보장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10년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10년 뒤가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살았는데 걔네들도 이 다음에 커서 10년 뒤가 안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야 니들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10년짜리를 물려주겠어요? 평생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평생의 것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죠. 평생의 것. 평생의 것이 뭐냐? 평생의 것. 니들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물려주는 거가 우리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진리에 헌신하고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셨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거 물려주는 것이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되는 귀한 헌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감각과 방향성이 선명한 겁니다. 내가 진리를 향하여서 바로 서 있나? 그 진리에 헌신하는 것이요. 그 진리의 길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내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오늘 그 시편 2편 말씀을 보면 그 시편 2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와 교훈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섬겨요. 근데 또 떨어요. 그런데 또 즐거워요. 여러분 맞지 않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 것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실감이 나는 단어예요. 그렇죠? 섬기고 떨고 즐겁고. 제가 보면 우리말이 그냥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게 돼요. 그런데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즐거움도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같이 묻어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여기 메시아적 사상이 담겨있는 시거든요. 이 시편은.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메시아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시편 가운데 그 메시아에게 입맞추라. 뭘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입을 맞춘다라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고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헌신은 예수님께 입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헌신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알아 하고 살아가는 게 헌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나 친구야.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내가 입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예수님께 입 맞추고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헌신해라라고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 노력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자연스러우세요? 자연스럽죠. 사랑은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가 사랑도 아니고요. 사랑을 하면 노력하게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깝지도 않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아요.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힘드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편안하시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맞추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을 맞추고 살아라. 그러면 입 맞추고 살면 너희들의 인생이 손해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 보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입을 맞추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적당히 살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나그네 삶 가운데 힘들고 곤고한 일들이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부은 바 되었다. 나타난 바 되었다. 요한 사도가 요한 서신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받았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잘 아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지혜롭고 세상을 향해서는 미련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야기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지혜로우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증인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젊기 때문에 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자랑의 거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즐거우신 거죠.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예배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잘 안 사랑하거든요. 그게 세상 풍조잖아요. 그게 세상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없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큰 자랑이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 자녀들의 약속 어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이 다음에 30년 뒤에 받을 그냥 여러분들이 약속 어음이 뭔지를 잘 모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죠. 30년 뒤에 찾는 펀드의 펀드 걔네들이 30년 뒤에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잘 물려 내려져 가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걔네들이 받아 누릴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채워주신 힘이 있어요. 정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섬김은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세상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의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미래적인 부분, 뭐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그런 모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막 이상한 신비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그 찬송 시인이 그런 찬송을 하나 잘 작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저장미꽃 위에 있을 때, 아직 맺혀 있을 때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라는 굉장한 가사거든. 그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난 사람이 작사한 그런 찬송 시인데 여러분 때 그 경험들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바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기 바쁘지만 반드시 여러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훈련이 안 되면 평생 훈련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가.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이랑 깊은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이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내가 겪어야 될 앞으로 다가올 큰 문제들보다 그 기쁨이 커서 더 이상 문제로 보여지질 않는 그게 실감이 나면 그때서부터는 그 믿음의 그 높이와 수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준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큰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요, 딴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딴 세상을.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딴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을 땅에 여기 딛고 살지만 우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가지나 가치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쁨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게 될 때 헌신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헌신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게 그렇게 이렇게 버겁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꾀를 낸다든지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죠. 이렇게 그걸 힘들어하지 않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하지 않는, 그게 은혜의 분량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가지고 있느냐는 무슨 일을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보면 알아요. 뒷말이 없고요, 앞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은혜 안에서 일하고 그냥 그것으로 다해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이 그런 거죠. 여러분, 젊을 때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세대가 정말로 이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포텐셜이 최고인 세대들이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실력도 좋고 신체 건강하고 직업들도 좋고 뭐 정말 포텐셜은 최고잖아요. 여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만 갖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솔로몬이 갔던 길을 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세대들이 정말 계속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따뜻하게 늘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귀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